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며 찾아나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제 영혼이 소생되고 변화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현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지려고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 상저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의 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판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회개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는 이미 했던 얘기고요. 한 가지가 오늘 메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옆에서 같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혼자 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그 은혜가 전혀 이에게 젖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옆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평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뭐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의 회개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이 2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세 가지 사고방식, 이 세 가지 생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말씀이라도 너희한테 들어가질 못해 라고 해서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 진저라는 게 막 저주하고 이러는 느낌인데 그게 너희한테 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고의 패턴이 너희한테 화야 지금.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고의 패턴 때문에 지금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너희만 비를 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합리화예요. 본문을 보면 23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소경대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수금이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저희의 선지자를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 달라고 나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요. 그래서 이걸 무덤 같다고 표현하죠. 겉에는 되게 깨끗한 집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안에는 시체들이 있는 무덤 같다고 표현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기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말이 되게 세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후반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강력하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세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도 그러시는 거예요. 좀 이거 듣고 바뀌라고. 그래서 말은 센데 그 톤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많이 했던 얘기죠. 의도는 악한데 말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는 악한데 말은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의도를 성취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쁜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빠. 이런 얘기가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파악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의도는 악해. 이기적인 의도를 갖는데 말을 막 이쁘게 하는 애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한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기적인 의도를 갖고 선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선한 말을 해도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면 나한테 그 선한 말들이 포장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혼을 심어서 선한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도를 갖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수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그다음 문제고 본인한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이 에 쟤도 의도가 있겠지라고 되기 때문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들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예요. 이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까지 얘기해도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 이건 뭐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고 우리도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막 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선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아, 이거 나 어디 잡아다가 성교시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안 들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낡은 생각. 이건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시다. 낡은 생각은 뭐예요? 본문을 23절, 24절만 읽어드리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해안과 근처와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소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낡은 생각에 대한 건데, 이건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라가 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외망했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외망했습니까? 형식을 안 지켜서 망했잖아. 제사를 안 드렸다고.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제국의 난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브먼트는 굉장히 선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낡아져 버렸죠. 어떻게? 내용이 사라졌는데 형식만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다른 형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한 지점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낡은 생각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른 형식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은요, 뭐야? 내 형식의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잖아 하고 이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용 없이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형식이 아니잖아 라고 하고 낡은 생각으로 저것을 비판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아니죠. 덜 중요한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표현하시기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하루살이를 걸러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형식도 중요하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중요한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낡은 생각.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돈이 아까워서 십일조를 안 내는 사람한테 너희들 십일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인생에 즐거워서 예배 안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건 선한 거라고.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십일조 내고 예배 드리니까 너 신앙생활 오케이 이런 식인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낡은 생각의 관점에 묶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관심사로 끌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 낡은 생각에선 내 관심이 이거고 내가 더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걸 얘기해도 그건 나한테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안 끌려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기 관심사로 바라보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이게 바리새인의 관심사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막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왜 밥을 먹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이거 까먹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건 중풍병자도 낫고 소경도 눈을 뜨고 권위 있는 말씀이 전파되고 몇천 명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 쟤네 봐, 안식일에 이거 했어. 이것만 보여. 큰 흐름은 안 보여요. 왜? 낡은 생각, 자기 관심사가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표적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면 바리새인과 사귀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희를 떠나가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아시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줘. 이 표적에서 하늘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다 성경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본문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렇죠? 오늘 사금에서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경쟁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임을 드러냈죠. 그 본문을 근거로 너도 어떻게 해라. 네가 메시아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게 해라. 그럼 우리가 널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갔단 말이야. 에 뭐야 불 못 내리네 가짜네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아니 불만 내리면 메시아가 불을 못 내리겠어? 엘리야도 내리는데 엘리야보다 상급이 메시아인데 그럼 불만 내리면 우리가 믿겠다는데 다 자기를 따라가겠다는데 불을 안 내리잖아. 못하니까 그런 거지 가짜라 그런 거야. 이 논리예요. 낡은 생각. 자기 논리에 갇혀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죠.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죠. 내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틀려? 내가 지금 열왕기를 근거로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그런 불 내릴 능력이 없어?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잖아. 안 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이 상태란 말이에요. 낡은 생각이에요. 자기 관심사에 빠져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끌려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너희들은 하늘이 붉으면 비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이미 보일 만큼 보였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이 전파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은 보일 만큼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됐고 불이 내려와야 돼. 불이 11개 불이 내려왔거든. 좁은 생각. 그럼 안 끌려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했던 얘기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로 할 얘기겠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지 못했던 세 가지 생각의 함정은 뭐냐면요. 비판의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7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악당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되게 복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의 상당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바를 행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뭘 얘기하세요? 행위는 본받지 마. 그 사람 행위가 어땠길래?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얘기하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맞는 말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막상 그것을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특징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자이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재판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의 전달자이고 평가자이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잘한다는 착시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막 애한테 막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막 잔소리하는 동안은 자기도 그거 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대로 나는 하고 있는지.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의 기준 수준이 사실 생각보다 높아요.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할 일 알아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잔소리를 하는 동안은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시가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와 나와 동일시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생겨요. 착각이 생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선한 말들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착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미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돼요? 아, 저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 저 부분은 참 괜찮아. 그럼 메시아가 맞나? 아, 아니야.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럼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막 얘한테 화 있을진저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도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루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화자를 평가하거나 나는 평가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그걸로 나를 평가하는 구조는 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독하게 얘기해도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예수님이 진짜 세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세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게 진짜 문제야 라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니네들의 생각의 패턴이 문제야 라고 정말 세게 얘기를 해 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니네 그러다 다 죽어.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큰일 나. 하면서 세 가지 생각의 패턴을 얘기하시면서 세 번째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본문을 한두 개만 더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러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낡은 생각에 빠져있다는 것과 비판의 의로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이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이슈에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혹은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뭐 이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39절을 읽어드리면, 지금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쏟아내고 예수의 발을 닦는 장면이거든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사실. 근데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그때가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해서 향유를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낡은 생각으로 평가하고 있죠. 죄인이랑은 접촉하면 안 돼. 이 여자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자기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어. 아 그럼 얘는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예 애초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의도가 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파악해보겠다는 의도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셔도. 그래서 이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 눈에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몸에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네가 그것을 그 선한 말씀을 너에게 먼저 적용하고 행동에서 열매를 맺는 이 흐름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너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평가하는 역할만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이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고의 세 가지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되게 나쁜 사람들,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읽다 보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니까 아 그래 얘네들은 나쁜 애야. 나는 이 정도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세 가지 모습, 화이슬진저라는 그 이 아시면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생각의 함정이 저도 자주 빠지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세 번째는 제일 약점인데. 목사들은 세 번째가 진짜 약점이에요. 설교를 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안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주일 내내 뭐 하고 다니겠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뭐 어디 가서 양육하고, 설교하고, 설교문 준비하고, 설교 영상 찍고, 조언하고, 이렇게 스승질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나를 동일시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함정에 다 빠져요. 스스로 속아서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의도가 있으면서 되게 이쁜 말로 포장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중요하다고 오래된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그 틀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어떤 의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거나 화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방수포가 씌워져요.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려도 이 사람은 한 방울도 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눈앞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걸 봤고 그 예수가 눈앞에 돌아가면서 기적을 베푸는 걸 봤어도요 끄떡도 안 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봐도요 가서 불레일이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너 왜 이삭 이거 털어먹었어? 요 얘기하고 있어. 맞는 말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그 말들대로 자기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이게 그 사람의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 어쩌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질 때 우리의 영적 성장에 심각한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세 번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이게 비판의 의로움에서 이제 묵상을 좀 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지난 설교도 했었고 그러니까 세 번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느끼는 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의롭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로운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로운 것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에서 정보로 남아있던 것을 중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중요한 정보로 규정한 걸 내 마음의 기준으로 세우기까지 내 내면에서 굉장히 오래된 정말 깊이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뭐 그거 알아. 그래 그렇게 말씀해서 얘기하시지.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쉽죠. 그것도 쉽진 않은데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그래야 아시는 거니까 그것도 잘 아시는 건데 그게 내면에 깊게 스며들려면 그게 중요한 정보로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게 다시 나한테 일정 부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실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한테 어떤 감정이 오냐 하면 아, 나 그래도 꽤 의로운데? 라는 감정이 와요.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저희가 선함에 대한 설교할 때 했었죠. 그렇죠? 내가 선하게 된 거, 되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서 느껴지는 자부심이라는 게 세상에 어떤 평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부심이 엄청 커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방수포가 쓰여져요. 세상이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건 뭘 하건 나한테 영향받지 않아요. 한 방울도 묻지 않아요. 세상에서 정죄의 비가 내리고 세속적인 비가 내리고 욕망의 비가 내려도 난 그걸 쫙 흘려보낸단 말이야. 왜? 난 선함의 자부심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하나가 낙관적이 돼요. 왜냐하면 뭘 봤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선해졌으니까 저들도 더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낙관적이 돼요. 근데 내가 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내가 선한 사람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그 순간.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잠깐 느껴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기분을 느끼고 말면 돼요. 원래 비판할 때 기분 좋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비판할 때 기분 나빠요? 비판할 때 드는 우리 감정이 뭐예요? 우월감이잖아. 그래서 그 기분을 즐긴다고. 즐기는 것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즐기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즐겨요. 근데 알코올릭이 돼 뭐 맥주 한잔 하는 건 괜찮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면서 우월감을 잠깐 느끼는 건 괜찮지만 그 감정에 속아서 자기가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이 아닌지는 뭘로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똑바로 살고 있는지, 선한 기준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로 봐야 돼요. 근데 비판을 하면서 우월감을 자주 느끼다 보면 그건 상관없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준점이 거기가 돼요. 내가 비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기보단 내가 낫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국 사회 유행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이거 좀 죄송해요.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사람이요. 아 요즘에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건강한 국민인가 시민인가 사회인인가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이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내가 그만큼 이 사회 돌려주고 있나? 내가 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근데 뭔 말이 해요? 정치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 모양이고 사람들이 이 모양이고 요즘 세대가 이 모양이고 그냥 자기 기준점에서 윗세대 병신 아랫세대 병신 우울감을 느껴요. 약간 유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건강한 일원인가? 직장에서도 직장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래서 나는 좋은 직원이에요? 학교에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래서 난 좋은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패턴의 생각의 패턴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내가 이걸 막 비판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이 그지 같으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자유의 공간이 생기죠. 그럼 그 자유의 공간을 갖고 뭘 어디에 써요? 나를 위해 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지, 그렇죠? 여러분 구조만 보세요. 세상이 다 그지 같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지 같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행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 거야. 이 사람이 선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선하긴 어렵죠. 이 사람은 선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삶에서. 그 고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선한지, 가정에서 선한지, 관계에서 선한지, 교회에서 선한지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이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해롭습니다. 저에게도 되게 해롭고요. 이것에 해로운 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독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서 느껴지는 자부심은요. 가만히 있으면 쭉 갑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서 느껴지는 우월감은요. 예, 약 먹는 것 같아서 딱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우월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중독은 다 어때요? 더 세지죠. 더 세게 비판을 해요. 더 세게, 더 세게.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우월감이 올라가면 자존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라는 딱 돼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어 보여요. 우월감과 자부심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 땐 내가 나라는 게 딱 있어요.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알죠. 깊은 무의식에서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선한 기준에 맞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요. 세 번째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비관적이 돼요. 이게 정말 의로운 사람과 비판의 의로움을 쓰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데 내가 의로운 기준을 실천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낙관적이 돼요. 다른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게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야, 사는 이게 문제야, 여긴 뭐가 문제야 이렇게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의 차이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관적이 돼요. 하지만 선한 기준으로 비판해서 그 우월감을 쓰는 사람은 비관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구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아 회사 그지 같아. 아이씨 회사 그지 같아. 그럼 뭐가 생겨요? 열심히 안 할 자유가 생기죠. 회사 그지 같아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야?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 그지 같아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럼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역량과 시간 있잖아. 그걸 어디다 써야 돼? 다음 스텝을 위해서 써야죠. 다른 회사를 준비를 하던가. 그럼 이 회사에서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협력할지 고민을 좀 하던가. 그걸 해야죠. 근데 아 회사 그지 같아 해서 남는 시간과 정서의 여유를 어디다 써요? 그냥 낭비하죠. 왜냐면 난 이미 나는 괜찮은 직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직원이라는 착각이 들거든. 한 달은 오케이. 근데 석 달 6개월, 1년, 2년, 3년 하면 어떻게 돼요? 무능한 직원이 되죠. 그럼 그런 공간에 오래 있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고 그곳에도 안 좋아요. 옮기셔야 돼요. 옮기지 않으실 거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 야,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내가 제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난 비판하면서 난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난 문제가 없고 쟤네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5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가면 그 가정에서 똑바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인 상황이 돼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 이 문제의 제일 마지막, 오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앞에 네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나에게 적용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 들보 티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로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비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판하세요. 여러분 내가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건 진짜 문제야. 제가 비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쪽엔 탁월한 사람이다 되게. 그렇죠? 비판하세요. 비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판은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사회를 비판하세요. 직장을 비판하시고 교회를 비판하세요. 가정에 비판하셔야 돼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그 문제를 깨닫고 거기에 어떤 역동성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은 너나 잘해로 가요. 너나 잘해. 네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네가 잘하면 그때 비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비판은 선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걸로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내가 잘 살아왔건 잘못 살아왔건 간에. 내가 사회에서 똑바로 이렇게 살아야 비판할 권리가 생깁니까? 내가 사회적 부조리에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가서 너 세금 똑바로 냈어? 너 직장 있어? 또 이 사회에 되게 너 정가도 있네? 야, 네가 무슨 이거 아니에요. 내가 구조적인 피해를 봤으면은 내가 비판할 권리가 생겨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은 비판을 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오해가 많아서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판은 10을 해. 하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건 1에 1. 1. 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1에. 어떤 사람은 비판 안 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다. 비판 안 해. 근데 적용도 안 해. 누가 더 나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첫 번째 사람이 더 나아요. 첫 번째 사람은 성장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한 번 자기한테 적용해. 오케이. 아, 그렇게 한 게 뭐 좋진 않은데. 뭐 그렇게라도. 그 기준을 아예 들질 않아. 아예 잡질 않아. 그거 갖고 남도 비판하지 않고 자기도 그 기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하나 입장에서.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목사님, 제가 비판, 내가 이제 회사 욕을 덜 하려고요. 하던 대로 하세요. 내가 듣기에 문제 있더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회사 욕하면서 상담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아, 그래, 회사 욕을 하지 마. 이런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같이 욕하지? 교회 비판 하세요. 아, 교회 비판. 정말 교회 비판 하시면 돼요. 한국교회 비판하고, 다니던 교회 비판하고, 다니는 교회 비판하고, 왜 비판을 못 합니까? 나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남의 성교를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저도 이 교회를 많이 비판해요. 여러분들의 행태와 우리의 더딘 영적 성장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비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기준을 자기에게 안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내가 아유 비판은 안 해야죠 라는 것도 끝까지 그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완고함일 수 있어요. 비판을 안, 다 괜찮으니까 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뭐 비판 안 한다고 내 영성에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과도한 비판을 하면 주변 사람이 힘들죠. 뭐 그건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니까. 미성숙한 사람, 내가 미성숙해서 내 미성숙함이 주변을 찌르는 건 언제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미성숙하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준을 이렇게 튕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내가 한국 사회를 막 비판했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한 가지 생각만 하세요. 난 좋은 시민인가? 내가 일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내 사회적 삶이라는 게 이 사회에 유익한가? 애를 막 혼냈잖아요. 그럼 돌아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나는 내가 말한 기준에 아이가 보기에 그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애들이 듣기에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러지 않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에게 가져가는 것. 그러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신랄했던 비판이 그냥 여러분들 우월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 나라도 똑바로 살자. 뭐 이런. 좋은 부모가 되자. 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자. 이렇게 계기가 돼요. 잔소리처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정량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량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막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 막 스파게티에 피자에 막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었어. 그러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셔? 운동을 좀 하셔야죠. 그래야지 체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비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런 우월감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 영혼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에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다른 걸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비판의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월감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썼던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게을러지는 거거든. 구조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냥 딱. 그러니까는 비판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건강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판 자체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잘못 흡수하면 내 영성이 되게 해롭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판 그렇잖아. 비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걸 정량적으로 내가 그걸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여러분 그건 진짜 여러분 영혼의 해로운 에너지예요. 여러분 영혼 진짜 해로운 에너지라고. 뭐 사회 비판하고 세상 비판하고 친구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이 우월감으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시면 그 5년 뒤에 6년 뒤에 여러분의 정서 완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량화 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량화. 그러면 그 비판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매임 없이 여러분들 은혜는 여러분들 은혜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참 진짜 되게 제 설교 오늘 설교 되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한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설교를 나도 듣는 입장이니까 변명을 좀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 내 가치관과 철학에 맞는 건강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비판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집중이 잘 된다고. 근데 삶의 일정 기간에 내 가치관과 철학에 맞지 않는 내 기준에선 건강하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그냥 그때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교육자인데 우리 교회가 자꾸 시사 매거진 뭐 이런 데 나오고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도 또 나오고 하니까 뭔가 내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진솔한 얘기를 하면은 교회 욕하고 있고 만나서 교회 욕하고 있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처음에 우리 교회 욕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교회 욕하고 그 다음에 총회 욕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욕하고 그러다가 끝에 그냥 잠깐 무서우니까 살짝씩만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살짝씩만 붙이고 사실 하나님도 욕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쳤어요. 지금 돌아보면 사람이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막 같은 목사들 몇 명이서 막 신나게 한국교회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밤이 되게 은혜롭다는 착각이 있어요. 뭔가 뭐 되게 의로운 일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되게 막 새벽까지 막 이 시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뭐 그리고는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도를 안 해. 내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는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봐. 왜? 거기서 그 한국교회 욕하면서 그 우월감 에너지로 의로운 에너지를 내가 채웠거든. 내가 뭐나 된 것 같고, 난 저 목사들보다 나은 목사인 것 같고, 내가 뭐 이 시대의 대안인 것 같고, 이런 진짜 이런 정말 죄송해요,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병신 같은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때가 내 영혼이 제일 피폐해져요. 근데 저는요, 이게 뭐 내 얘기니까, 남 얘기일 때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얘기니까, 난 솔직히 6대4로 내 잘못이 6이지만 그쪽 잘못도 4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좀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잘못이 6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못 보겠어. 뉴스를 보면 내가 자꾸 이제 난 좀 그런 게 또 강하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 그게 내 영혼에 해롭고 적당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쪽 이 책임이 있어요. 사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잘못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들 내 안에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잘 다루어 가지 않으면 누구 손해니까? 내 손해니까. 내 영혼의 손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과정을 되게 깊게 지나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는. 지금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막 여기에 막 빠져들어가서 하루를 날릴 때도 있고 몇 시간을 날릴 때도 있고 진짜 신기한 거 뭔 줄 알아요? 운전 같은 거 하다가 그냥 어디에 대한 비판의식이 딱 들어와서 아 진짜 그럴 땐 정말 사탄이 내 머리에 속삭이는 것 같아. 비판식이 딱 들어와서 이건 이게 문제고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건 이게 문제고 저는 왜 저런지 모르겠고 막 와, 이런 생각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기하게 그날 일기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해.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아 목사님 비판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계속 오는 거야. 내가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도 비판해. 그럼 내가 정량적으로 나한테 집중한 게 있고 이렇게 파도를 내가 잘 타야 그 비판이 나에게 더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이제 계기나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브먼트가 생긴단 말이야. 좋은 비판은. 내가 근데 그걸 못하면 누구 욕하다가 영적으로 꼬꾸라지고 누구 욕하다가 사회적으로 대충 살고 그렇잖아. 사회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상사 한 명 만나면 아 몰라 나 대충해 몰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6개월 날리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내 인생인데 내 신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걸 타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나한테 집중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영성에 도움이 될지언정 내 영성의 쉼표가 되지 않게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돼요.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꼭 그걸 배우셔야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설교는 아닌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영적 성장에 방해를 받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꼭 이걸 배우셔서 좋은 선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첫 번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내가 방수포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신지 내가 이 합리화된 생각 악한 해도 선한 말 내가 낡은 생각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가 이 비판의 의로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느끼는 혹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생각의 회개는요 악함의 문제이기보다는 교리적으로는 미숙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각의 회개는 악함의 문제이기보다는 미숙함의 문제 교리적으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 아 그래 생각을 고쳐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감정은 자기가 잘 못 고친다는 거 알고 다루어 가려고 하고 자기 욕망은 자기가 못 고친다는 거 알고 다루어 가려고 하면서 생각은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고칠 수 있어요? 생각 못 고쳐요. 내가 결단한다고 책 몇 권 읽는다고 강의 몇 개 들었다고 생각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거라서 생각이 구성되면 그거 갖고 계속 굴러가요 이게. 생각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기계란 말이야.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 이 기계의 문제점을 안다고 해서 이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부품을 떼어내고 다시 갈아 껴야 돼요. 논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어요. 생각의 회개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이해했으면 자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해하면서 변하는 사람은 인간은 이해하고 변하지 않아요. 은혜로만 변하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있다라고 깨달으시면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관점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무릎을 펼 때는 그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 관점이 나에게서 놓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자유케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있지만 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대한 집중보다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집중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건강한 역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기엔 비판의 말이 줄어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달라져요. 내면적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나 이 바리새적인 생각을 바꿔나겠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날성 건과 같은 말씀이 이번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가 있어요.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여러분 은혜로 성숙해지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은혜로 성숙해지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성장 과정에서 쌓아오는 감정이 잔뜩 쌓여 있어서 복잡한 감정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자유를 얻었구나. 이것도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이 사람은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사람은 말과 의도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만 뭐라고 하는구나. 그럼 미숙해 보이겠죠. 본인만 모르지. 여러분들 한 걸음 물러나서 보세요. 이런 사람 미숙해 보여요. 이 사람은 생각이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 말과 자기 중심이 같구나. 이 사람은 자기 추구한 말을 실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할 때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 지향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중간에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해 나가실 때 한 걸음씩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회개하지 마세요. 비판한 건 문제가 없어요. 그 비판했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비판했던 기준, 다른 사람을,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옆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자기 정체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을 위해서 돌아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하기로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날성 건강같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수포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담비에 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방수포를 찢어버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나에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섬세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섬세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섬세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고민해야 되는 것,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숙제도 있고, 아버지 저희 가족 가운데 진학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만큼이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당한 세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는 대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리고 있을 터인데 제가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잘못된 방수포나 우산으로 주변을 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제 우산을 찢어주시고 저의 방수포를 찢어주셔서 제가 은혜의 단비 가운데 다시 한번 젖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막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망으로 주님의 열망을 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열망을 제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감정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누리며 그것이 제 영혼 가운데로 스며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을 막고 있었던 모든 벽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저들이 무너뜨리고 결정하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